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여기 올라오니까 이렇게 쪽지가 하나 올라져 있는데 송학염 돌떡과 마카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기분이 확 좋아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항희 형제께서 조금 전에 기도하셨는데 한 성령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희 형제가 제 설교의 내용들을 기도로 다 말씀하셔서 어제로 공식적인 대신방은 다 마쳐졌습니다. 한숲의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한숲을 향하여 이런 시간을 계획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고 또 너무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한 가정을 두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그리고 또 신방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또 여러분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 저에게 큰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각 가정을 향한 말씀을 또 저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각 가정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드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이신데 그 말씀이 마음과 가정에 잘 심겨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공격에도 그 말씀이 빼앗기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온전히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을 향한 말씀들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그 말씀들을 붙들고 오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감사의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말씀을 붙들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어제 마지막 신방이 50번째 가정의 신방이 상우 형제 아버님 병원 신방이었습니다. 월요일에 현혜 형제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받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상우 형제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아버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던 분이신데 신방을 받으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에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그리고 아버님을 만나 뵈러 갔는데 아버님이 지금 호스피스 병원에 계시거든요. 근데 아버님에게 복음 제시를 했을 때 70평생 하나님을 모르고 계셨던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고 또 영접하기로 선택하시고 영접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 가족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 울면서 아버님을 안고 끌어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어제 오후에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창의 자매와 상호 형제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을 텐데 그 기도의 응답이 한 숲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어서 그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신방, 저에게 첫 번째 신방은 김숙자 집사님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김숙자 집사님 가정을 첫 가정으로 신방을 시작해서 마지막 가정을 상우 형제 아버님 가정으로 신방을 마치면서 저에게는 어제 그 상우 형제 아버님의 신방이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위로였고 저에게 그것이 열매로 보였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은 폐암이시고요. 그냥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잠잠히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고. 근데 죽는 것도 쉽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평안하셨고 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누시면서 그 70평생의 그 아버님의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정돈하는 시간, 천국을 소망하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웃으면서 복음 제시 후에 이렇게 나눴는데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에 아버님이 이제 남양주로 이제 이동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함께 중보할 것은 아버님의 그 삶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남아있는 삶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상우 형제 아버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소망은 상우 형제가 아버님의 이 소식을 일어나서 듣게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 기대와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신방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님의 그 평생 동안 살아왔던 그 삶이 이제는 천국 소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들을 한숲을 통하여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숲의 일이 이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동안 각 가정에게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떨어뜨리지 않고 그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신방하여 주셨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사명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상우 형제의 아버님을 신방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신방의 의미가 이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생명입니다. 한숲이 해야 할 일들이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 가정이 회복되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해 주님, 특별히 상우 형제의 아버님을 축복하면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돈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기는 상우 형제가 이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이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아들의 영과 몸과 혼을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2절인데요. 함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은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2절인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경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배에 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하는 것 그리고 그분께 몰입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된 그 지식에 따라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변화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듣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을 토해내는 행위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예배에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요소입니다.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기도는 예배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신라곤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나기 이전에 인간은 하나님과 너무나 자연스럽게 인격적인 대화를 했는데 신라곤 이후에 그 인격적인 대화를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이전의 대화를 가능하도록 인격적인 대화를 가능하도록 회복시켜줍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눈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지라도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같은 귀를 가지고 계시지 않을지라도 지금 그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형상이라고 성경이 말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그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향, 기도의 향기를 맡으십니다. 유명한 캐나다의 영성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책 제목인데 기도, 하나님과의 우정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깊은 나눔을 하나님과 가지다 보면 하나님과도 이 책 제목처럼 감히 우정관계를 맺게 된다라고 고백할 만큼 이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그래서 이 기도, 예배의 중요한 요소인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어떠한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첫 번째 먼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이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기도의 자세에 관해서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암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그 뒤에도 있습니까?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6절을 다시 돌려주십시오. 기도하는 자세가 나오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기도 전에 내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염려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급해서 안달이 나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지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주 어렵고 그리고 힘이 드는 환경이라도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처럼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오늘 확인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안겨있듯이 하나님의 품에 그렇게 안전하게 안겨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1편 2절에서 다윗이 그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입니다. 보십시오. 시편 131편 2절 다윗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윗이 자신을 누구로 비유했냐면은 젖된 아이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젖을 뗐는데요. 젖을 뗀 아이의 특징을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이가 지금 아이를 젖을 물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얘가 젖을 뗐어요. 그런데 다윗이 말할 때에 젖을 뗐는데 젖을 뗀 그 아이의 특징이 고요하고 평온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 말이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이가 젖을 물리고 있을 때 고요하고 평온해야지 왜 젖을 뗀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데 고요하고 평온하다고 말하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젖은 엄마의 모유를 가리키지만 실제로 모유라는 것은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공급해주는 모든 일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31편 2절에 보면 그 아이가 엄마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은 아이가 젖을 뗐어요. 이제 엄마로부터 모든 것을 뭔가를 공급받던 아이가 젖을 떼고는 이제는 젖이 안 나와 젖을 안 먹어. 근데 엄마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뭐냐면은 처음에 아기는 엄마를 자신의 어떤 공급처로 생각했어요. 공급자로. 배가 고프면 나에게 젖을 주는 어떤 사람. 그런데 이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젖이 채워졌어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젖에 대한 욕구도 없어지고 모유를 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채워져야 할 자기의 요구, 욕구가 없어졌지 할지라도 이제 그때부터 이 아이는 엄마의 품만 그 자체만으로도 만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이제는 엄마가 자기에게 모유를 주어서가 아니라 엄마 자체가 엄마 존재 자체가 이 아이에게 만족과 평안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젖을 먹지 않아도 엄마 품 안에 있으면 이 아이가 고요하고 평온한 것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신이 신뢰했던 하나님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거나 나에게 뭔가를 성취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다윗이 오늘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다. 그분 자체였다.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였다. 그분은 그 존재로서 나에게 이미 평온함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 다윗은 젖된 아이가 젖이 아닌 엄마의 품에서 엄마의 존재만으로 만족하듯 다윗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그의 영혼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어떤 존재, 오늘 우리의 예배가 다윗의 이 영적인 지점까지 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현재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존재는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품에 그렇게 안전하게 평온하게 안겨있는 존재 영혼이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를 말할 때 빌립보서에서 그러니까 너희들의 존재가 그러하니까 염려하지 말고 안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인식을 하고 나아가면 너희들은 어떻게 나간다고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고 인생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토해낼 때 있잖아요. 막 너무 급하고 힘들고 할 때 토해내는 기도를 할 때라도 우리는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이 가득한 모습으로 이렇게 품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전제는 우리 영혼을 바로 그렇게 안전하고 넉넉하게 품고 계시는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대전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에게 그 기도가 가져다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축복이 오는지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면 어떤 축복이 오냐 하면은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개역개정 성경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러니까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위탁하고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될 것이다 그렇게 안 쓰여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릴 것이다. 이게 기도의 축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마음에 비끌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어떤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마음을 통하다 보면 지금껏 우리를 너무나 괴롭혔던 문제가 실상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굉장히 깊이 있는 세계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그 깊이 있는 세계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평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음에 바닥짐이 있는 사람처럼 이 사람들은 늘 든든합니다. 작은 문제 앞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어느 날은 좋았다가 어느 날은 낙심했다가 이 시소를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 이것이 바로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기도의 자세와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한습 주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한 오해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오늘날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적잖게 오해하는데 첫 번째는 기도에 대한 가장 큰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기도하냐면 이것은 이방인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전에 지금도 좀 그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시골에 어르신들 중에 새벽이면 깨끗한 물 떠놓고 목욕 재개하고 지성으로 비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복한다는 뜻인데 우리의 정성을 보여줘야 신이 감동해서 소원을 들어준다고 생각하니까 새벽에 나가서 목욕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크다 아데미여 이렇게 외치면서 계속 아데미를 높였습니다. 엘리야와 대적했던 바알 선지자들도 자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제들이 자기의 이 몸을 이렇게 칼로 그으면서 막 자해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왜 이들이 자해를 했냐면 피를 막 흘리면서 자기들 생각에는 안 되겠다. 와, 내 사제가 막 저렇게 피를 흘리니까 내가 이제 들어줘야 되겠다. 자기가 믿는 그 신에게 바알 신에게 이렇게 자기의 어떤 응답을 끌어내기 위해서 몸을 자해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금식 기도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일종의 단식 농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며칠씩 내가 원하는 것을 작정하고 굶으며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줄 거야.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니고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주님은 왜 이게 이방인의 기도냐 하면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막 자해하고 뭐 이렇게 막 며칠씩 굶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제가 금식이 무용하다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아버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7절 8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하나님을 막 일부러 억지로 감동시켜서 그분에게 응답을 끌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도에 대한 첫 번째 잘못된 태도죠. 두 번째 태도는 기도를 무슨 보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험성 기도입니다. 기도를 미리 다 해놓으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가다가 가족들이 여행 가다가 타이어 펑크가 나잖아요. 그러나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내가 다 기도했는데 타이어 펑크 그 기도는 안 했네. 내가 이걸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 기도를 빠뜨렸네. 그러니까 보험이죠. 보험. 이렇게 무슨 선택 보험 하듯이 목록을 쫙 적어놓고 어떤 기도해가지고 뭐가 문제가 되면 아 내가 이 기도를 안 했네. 그러면 우리 저기 있으면 청년들 결혼할 거죠. 결혼할 때 이제 신랑이나 신부를 위해서 앞으로 기도할 때 한 10가지 목록을 쭉 씁니다. 10가지. 그런데 이제 딱 결혼해봤더니 뭐가 안 맞아 하나가. 그럼 아 내가 그때 그 목록이 빠져가지고 지금 이 사람을 만났네. 이게 아닙니다. 기도는 그런 거 아니죠. 그리고 기도는 화를 피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면 그냥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 보험성 아닙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교육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교육하죠. 이런 이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잘 모르시나 본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 잘 모르시죠?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행동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교육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육받는 겁니다. 어떤 교육인가? 두 가지죠. 어떤 그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교육입니다.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때,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달라서 하나님의 때는 내 생각과 다르게 임한다라는 그 때를 훈련받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점과 때를 훈련받는 것이 기도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생각이 바뀌고 상황을 보는 눈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우리가 전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 상황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모르면 말씀을 드려야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냐면 우리보다 이 상황 인식이 더 정확하세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인식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상황 보고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 제 상황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나보다 이 상황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가야 합니까?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지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기도에 대한 오해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경우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비인격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쌍방향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퍼부어버리는 기도입니다. 대개 교회에서 이런 경우 있죠. 우리 교회는 좀 적어요. 그런 경우가 인도자가 다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면 이렇게 통성기도 훈련이 잘 된 교회는 기도가 복물 터지듯이 확 하고 확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교회 이제 막 내가 교회 왔어요. 오늘 좀 늦었어. 교회 예배에 앉았는데 통성기도 합시다 하면 확 하면 앉자마자 자기도 확 해요. 뭐냐면 이게 마음속에서 간절함이 있어서 기도가 나올 때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분위기가 그러면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하거든요. 기도를 따라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배우는 초기 단계에서는 이렇게 그냥 쏟아놓는 기도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입을 이렇게 열어서도 기도해봐야 돼요. 하지만 기도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우리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지금 이야기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열정, 또 때로는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쏟아놓는 것, 또는 어떤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막 외치는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큰 소리로 외치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자칫 그렇게 하다 보면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놓칩니다. 근데 이제 그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이런 기도죠. 같은 맥락인데 막 뭔가를 본인이 기도해요. 어쨌든 하고 나서는 기도 끝이 이상해요. 막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싹 가버려요. 그럼 이제 주님이 그 기도를 다루시고 이제 나도 이제 한마디 해야지 이 생각하고 계신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딱 끝나고 가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행동은 상대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할 말만 하고 가버리는 거, 이게 굉장히 비인격적인 태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뭐하고 비슷하냐면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저와 함께 지금 사역하는 우리 후배 저희 사역자들이 제가 저 방에 있는데 갑자기 노크 없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안 살피고 막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더니 싹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아 나도 이제 무슨 말을 한마디 해야 되겠지 그러는데 가버리는 거죠. 이러면 앉아있는 사람이 굉장히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느낌을 받을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 앞에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생각도 없이 막 쏟아붓고 난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일어서면 이 기도는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반드시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말한 만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나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인가를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거거든요. 이제 기도를 들으셨으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주시는지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요,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바램만을 하나님께 아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귀로 하는 겁니다. 기도를 입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귀로 하는 겁니다. 기도는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들음의 기도입니다. 듣는 자만이 참으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자기의 소리를 침묵시키고 귀를 기울인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는 침묵할 줄 압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건강한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사랑으로 드리는 이런 건강한 기도는 사실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물론 하나님은 필요할 때에는 우리의 상황도 바꿔주십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도,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신 이 기도 있잖아요. 이 기도 여러분의 기도로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설교 듣고 난 다음에도 또 똑같이 지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누리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제가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이 기도를 누릴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걸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인격적인 기도를 드리고 싶으면요, 자신의 말로 하십시오. 자신의 언어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말 흉내내면 안 됩니다. 유창하게 기도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말로 하면 됩니다. 그냥 자신의 말로. 청산유수 같지 않아도 그냥 진실하게 자기 말로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 우리 여기 계신 성도들 중에서 난생 처음 만약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오늘 처음 기도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처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거 처음 하는 기도거든요. 그러면 그게 진심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뭐 다른 사람 기도했던 거 그 말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언어, 자기의 신앙의 적정 수준에 맞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드리면 됩니다. 조심스럽게, 정성껏, 인격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면 기도하다 보면 점점 내 언어가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그냥 여러분 언어로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막 기도가 엉켜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기도를 좀 나누면 좋겠는데, 사역 기도와 친교 기도를 좀 나눠보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역 기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위해서 기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사역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 내용으로 들어가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 또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또 자신의 가정과 기업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 이 기도는 사역 기도거든요. 사역 기도. 그런데 또 다른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친교 기도가 있습니다. 이 친교 기도는요,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그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탄하고 감격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노래하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않고 그냥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 나갈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친교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오늘은 제가 하나님께 어떤 물품 명세서도 전혀 안 갖고 왔어요. 하나님, 난 오늘 하나님만 만나려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생각하고, 하시고 계신 일을 감사하고 감탄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기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이게 친교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일을 생각하면서 그냥 그것만으로,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혹은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게 하셨네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감탄하면서, 그 감탄만 해도 시간이 엄청나거든요. 이렇게 친교 기도를 하나님께 한참 드리고 난 다음에 제일 끝에 팁을 하나 드리면,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필요한 거 뭔지 아시죠? 하고 싹 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교 기도와 사회 기도를 좀 나눠보세요. 기도를 좀 하고 싶으면. 세 번째, 이것은 내가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기도의 말이라고 혹시 썼습니까? 안 했죠. Play a word라고요, 영어로. 이것은 기독교 굉장히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의 말, 어떤 키워드를 붙드는 건데, 아침에 여러분이 큐티하다가 이렇게 딱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예를 들면 하나님 인자하신 분이시네? 인자하신 하나님 딱 단어가 왔어요. 혹은 신실하신 하나님, 혹은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딱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데, 큐티했을 때 내가 느꼈던 그날의 성품의 그 하나님의 그 단어를 딱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휼의 하나님,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면 내가 그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딱 붙들고는 하루 종일 이걸 부르는 기도입니다. 긍휼의 하나님. 또 생각날 때마다 긍휼의 하나님. 옛날 수사들이 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수사들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구절을 가지고 때로는 몇 달간 기도했어요. 그들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기억하고 그분을 부르면서 그들의 기도를 훈련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하면서 어떤 그 단어를 붙들고는 하루 종일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얘기했었던 그 건강한 기도, 또 모범적인 기도, 인격적인 기도, 하나님과 사귀는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자기 말로 기도해라. 두 번째는 사역 기도와 나눠봐라. 세 번째는 뭐라고요? 오늘 참 제가 오늘 항영 형제 기도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교회 대표 기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올라와서 하는 기도는 자기 개인 기도 아닙니다. 자기 개인 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 딱 올라가는 순간에는 여러분은 한숲의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전체에게 하신 감사한 일,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가 이렇잖아요. 감사, 자복, 도고, 간구. 그런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 예배하며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것에 대한 회개, 그리고 도고와 간구. 그러니까 대표 기도는 전체를 대표하는 기도이면서도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 기도는 예배를 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이곳에 오실 수 있도록 모두의 마음을 여는 기도가 대표 기도거든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 신방이 마쳐졌는데, 오늘 한숲지기들이 아실 겁니다. 한숲지기들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뭔지 아실 텐데, 신방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뭐냐 하면 한숲지기들의 중보 기도입니다. 그런 거죠.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지만 각 가정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그리고 그 가정이 신방받을 수 있도록 문이 열리는 것은 지기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계속 전하는 가운데 왜 지기들이 함께 동행했냐면 그들이 그 옆에서 이 말씀이 이 가정의 신기도로 계속 중보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10시 반에 예배 전에 기도했는데, 여러분 한숲 지기들과 그리고 신방을 받았던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전 중보 기도는 우리 터가 이번 주에 신방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모두를 위한 이 예배, 그러니까 한숲의 성도들이 지금 동시에 신방받고 있는 겁니다. 100명이 동시에 신방을 받는데 그 100명이 동시에 신방받도록 모여서 기도해서 그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저와 신방을 하면서 지기들이 옆에 앉아서 계속해서 중보했던 것처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지기들은 터기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처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간절히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전 중보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생각하면 참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놀라운 특권이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는 이런 영적인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축복입니까? 이런 기도를 지속적으로 드리다 보면 우리는 점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아름다움에 감격하고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는 이렇게 성장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사랑에 의지하여 말씀드리는 기도는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여러분, 하루 정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대화인 이 기도가 우리 삶에서 사라지면 우리는 서서히 영적으로 메말라 갈 것이고 곧이어 닥쳐오는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 버텨낼 힘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기도가 깊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녀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예배는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방법이 예배인데 그 예배 중에 기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는 표현을 예배로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는 표현을 기도로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나타나는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특권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없어서는 안 될 특징은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있습니까? 예, 요한복음 14장 21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게 사냐면 그분이 원하시는 계명, 즉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지금 이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3장 14장을 읽어보면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십계명 아닙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라 이 말이 아니고 이 말 앞에, 요한복음 13장 앞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13장 34절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계명, 새 계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계명은 십계명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4장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새 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너무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은 후에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그 힘과 에너지와 지혜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계명 뭡니까? 즉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예배나 찬양 시간에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찬양했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거죠. 열광적으로 예배하고 나서 밖에 나갔는데, 예배 후에 밖에 나갔는데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어떤 사람과도 접촉하지 않고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없고, 여러분 그것은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는 일에는 좀 인색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죠.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 가면 좀 이기적이에요, 행동하는 게. 이런 행위들은 신앙이 아직 많이 안 자랐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분께 순종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분의 가장 큰 계명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거든요. 이처럼 여러분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고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신앙이 자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신앙이 자라면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뜻을 깨달으면서 우리 안에 감탄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나는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은 이것이구나.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도 방해물이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가 있는 것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면서요 자신을 무엇과 비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한번 자신과 라이벌이 있다. 그게 재물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와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라이벌이 있다. 그게 재물이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다. 라이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재물의 위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돈은 우리에게 내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사지 못할 게 없어요. 돈으로 존경도 사요. 돈으로 건강도 삽니다. 돈으로 교육도 삽니다. 돈이면 모든 게 다 돼요. 그리고 돈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껴요. 돈이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자기 존중감과 정체감. 돈이 있으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 같아요. 두 번째는 돈이 있으면 즐거움과 쾌락이 와요. 세 번째는 이 돈이 나에게 안전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존중감, 즐거움, 그리고 안전은 이 세 가지를 가져다 놓은 분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돈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돈은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알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요.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정말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유사 하나님, 이게 재물이에요. 유사 하나님, 비슷해. 유사 하나님이 재물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속임수를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헌금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헌금은 뭐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이 돈 있잖아요. 재정이 내 주인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가진 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선언하는 게 헌금입니다. 주님은 오늘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너희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 돈은요 가장 큰 적입니다. 라이벌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발목을 딱 잡는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돈입니다. 돈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 일에 매여 있습니다. 돈을 버는 이유는 분명하죠.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우리 삶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돈을 버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돈을 버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시간이 없어요. 돈을 번다고. 돈을 버느라고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제대로 못합니다. 누구를 섬기지도 못합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다면 결국 돈 때문에 순종 못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라고 얘기했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내가 돈 번다고 그거 할 시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길 시간이 없으면 결국 내가 순종 못하는 거잖아요. 돈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사용하는 면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가족과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적절히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자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쓰기보다는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자기만을 위해서 재정을 쓰는 사람에게는 많은 재물을 안 맡기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청지기답게 잘 살지 못하게, 순종하면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돈을 벌고 그 돈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고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버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누가 정말 저 사람의 마음이 주인인지를 압니다. 우리는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돈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돈이면 뭐든지 되는 것 같은 세상에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선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특별히 11조, 오늘 황희 형제가 또 기도하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온 거를 보셨나 했는데, 11조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가장 상징적인 선언입니다. 그리고 11조 생활이라는 것은 돈에 대한 나의 지나친 욕심을 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훈련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11조 생활로 우리가 분명히 얻는 게 있어요. 정직한 11조 생활을 하면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돈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그 특전사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 안 보이시는데 물어보니까 낙하산 한 10번쯤 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특전사 대원들이 처음부터 비행기에서 점프를 안 합니다. 지상대에 점프대를 만들어 놓고 그 높이가 한 10m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그 높이가 11m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점프 연습을 시킵니다. 이거 막타워인데, 저도 막타워를 타본 적이 있습니다. 무섭더라고. 군에서 이게 딱 메고 뛰라고 하는데 이게 밑에서 보는 거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한 11m에서 뛰려고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제 그 공포를 주는 높이에서 계속 뛰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공포가 사라지면 결국 비행기 위에서 점프해도 괜찮은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1조라는 것은 사람이 돈에 대해서 느끼는 가장 공포의 액수입니다. 11조를 낼 수 있으면 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점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11조를 두고 우리에게 이 11조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냥 민간인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특전대원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뛰어내린 사람은 결국 돈에 대한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특전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2, 3개월 됐네요. 영적전쟁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전쟁이라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피해가는 사람은 영적 전쟁 중에 방공 후에 피해 있는 사람이지 나서서 전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다른 것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전쟁하잖아요. 방공 후에 숨어 있는 겁니다. 전쟁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에 물론 연륜이 짧은 분들이 처음부터 어떻게 그 11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 우리 영민이 지금 군대 이제 영민 정말 자세 좋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근데 영민이가 아직 낙하산을 못 들 겁니다. 간 지가 한 2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군대 처음 입대한 신병이 낙하산을 못 하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죠. 교회를 처음 왔던 분이 어떻게 그 재정을 그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이끄시겠다고 우리를 젖된 아이를 가슴에 품은 어머니처럼 보호해 주시겠다고 믿잖아요. 여러분, 돈이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저는 이런 기도를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한습지기들이 모였을 때도 제가 잠깐 그 기도를 금요 기도회 때 냈는데, 저는 저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릴 것을 좀 기쁨으로 드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11조뿐만 아니라 감사의 물질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단돈 1,000원이라도 좋으니까 온전한 십일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자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언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해주려고 하는데, 예배와 기도와 순종은 별개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예배와 기도와 순종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을, 그런데 어떤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지, 그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더 얻어낼 사랑이 없습니다. 더 얻어낼 게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면은 그 아들을 희생시킬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것만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열쇠를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게 또 태훈 형제 아버님도 계시지만 어제 창여자매 그 시아버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좀 가슴에 와닿습니다. 아, 그러시더라고요. 인생을 내가 60까지도 몰랐는데 70이 넘고 지금 내가 여기서 있어 보니까 속았다. 속았다. 이분이 하나님께서 마음 문을 준비해 주셨어요. 속았다. 나는 속은 거다. 인간의 욕심이 사람을 이렇게 살게 만든다. 근데 나는 나의 마지막은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둘러 앉아서 막 얘기를 하는데 나는 내일도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 이렇게 둘러 앉아서 함께 얘기하고 있는 이 시간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 지금까지 내가 70이 넘게 살면서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다. 근데 그건 속은 거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일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그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